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이며 통로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출발이고 믿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순종, 의심, 어리석음, 부정, 오만함, 강팍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요?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불신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까요? 믿음과 불신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주 먼 거리를 두고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믿음과 불신은 굉장히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니까 믿음과 불신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믿음과 불신은 완전히 극과 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불신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신을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로 한정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어떤 때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과 믿지 못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것도 불신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도 불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절 한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출애굽 4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게베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네겝은 가나안 땅 가장 남쪽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곳에 아랏 왕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다림 길로 이스라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아랏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의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가오니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일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얻어맞은 겁니다. 황당한 상황을 당한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이렇게 갑자기 얻어맞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많은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너희들은 시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팍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 느닷없이 얻어맞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낯선 모습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40년 전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40년 전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는데 대단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 기름진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이 워낙 크고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갖지 못할 것이다,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강팍함에 분노하셨고 전부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설득합니다. 그렇게 설득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꺾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된다, 이것을 조건으로 두신 겁니다. 내가 너희도 진멸하지 않을게. 대신 너희들의 죄를, 죄값은 다 치러야 된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떠돌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신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이 소리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그곳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치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저 마음만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우리가 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니 당장 멈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참패였습니다.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게 사심전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해서 쫓겨갔던 곳이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그 사건과 오늘 사건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포로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뜻이죠. 선제 공격을 했던 무엇을 했건 간에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어서 몇 명이 잡혀갔다, 전쟁에 패했다는 뜻입니다. 40년 전에 이어서 가나안 족속에게 두 번이나 패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출애굽 1세대인 아버지가 패배한 것이고 오늘은 출애굽 2세대인 아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세대를 걸쳐도 두 번이나 패배한 것이죠. 아버지가 졌고 아들도 졌습니다. 사실 이게 더 속상하고 분한 일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전쟁을 했던 이들이 오늘은 먼저 맞았는데도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막으신 전쟁을 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그 이후의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에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년 전에 패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겁니다. 가나안에게 패배해서 벼랑 끝까지 밀렸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그 호르마가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호르마는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장소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징벌을 받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르마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실패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이러한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더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유들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 우리의 선택과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절망적인 순간에, 그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보다 언제나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실패와 수치의 장소, 그 호르마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내 삶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호르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패한 그곳에서, 그 호르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할 것인지, 분명 우리에게는 다시 선택한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등 돌리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선택과 반응이 그러하다면, 예전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호르마는 계속해서 실패와 아픔의 장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든다면 그 슬픔과 아픔의 장소는 영광과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에게, 모두가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회복과 역전을,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속히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변덕을 비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이용해서 더 큰 죄악에 빠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불신하도록 더욱더 부추기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꼴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창조를 시작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사탄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굴복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도 시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강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존재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더 큰 죄를 만들게 만들어가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인간을 자신의 도구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며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된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나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세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세계명을 주십니다. 왜 하필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별나게 악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팔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것에 동의가 안 되신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반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고 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곁에서 더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스라엘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쉽고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고 홍해를 따라서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모셨던 광야로 내모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광야로 내모셨던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또다시 그 길로 가라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호르마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치의 땅 호르마가 어떻게 승리의 땅으로 바뀌는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아, 이제 광야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이 염려를 확 부풀린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4절을 봤을 때 말씀 끝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짭다, 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짧게 잘렸다는 겁니다. 은혜로 넉넉했던 마음이 짧게 잘린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은혜의 마음을 싹둑 잘라버린 것이죠. 누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누가 넉넉했던 그 마음을 짧게 잘라버렸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을 더욱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실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좋게 보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돌아가게, 그 고난을 피하도록 돌아가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게 필요한 연단이기 때문에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고, 편한 길을 놔두고 불편한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죠. 하지만 사탄은 그 순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짧게 잘라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은 아닌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불신했던, 그 완악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불만까지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굶주린 배를 채워줬던 그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를 이제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멸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었더니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원하는 데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지금껏 살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뱀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불뱀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던 것을 만드셔서 그 불뱀을 만들어 보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뱀은 원래 처음부터 광야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불뱀은 처음부터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불뱀에 물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세심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하니, 불만을 쏟아내니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손을 거두어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두 가지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굶주림의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태양, 밤의 추위,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완악해진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거두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보잘것없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하게 넘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시면 그때야 그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뛰어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출중해서 지금 이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둬가 버리시면 우리의 삶은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신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믿음과 불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늘 주눅들어서 혹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반복되는 반항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씩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반항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들의 그 회개와 용서를 다시 한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리라. 여러분 누가 노뱀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불뱀으로 심판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노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러 나가는 것이죠. 그 믿음 없이는 노뱀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강팍함과 불신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다시 믿음의 싹을 틔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셨고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제의 굳건한 믿음을 오늘은 자랑할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가도 오늘은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면서 불신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상처의 호르마를 영광과 승리의 호르마로 바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불뱀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노뱀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신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올 때마다 호르마와 노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고 치유와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지키고 있음을 믿고 세상 속에서 담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영광과 승리로 이끄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